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로 길고 복잡한 주문을 외웠는데요. 어떤 신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우는 기도의 형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어떤 형식으로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한 번씩 다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누군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외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기도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기도까지 다양한 기도의 이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극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11절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1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 날의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것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일용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잇따라 다가오는 날,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잇따라 오는 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루의 양식으로 생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만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오리고기, 빵 이런 것들은커녕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다 라고 불평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이집트 생활, 애굽의 생활을 동경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그때 살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차라리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동경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올려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이라는 시험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하루치를 걷어오는 것입니다. 단 하루치의 분량만 걷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걷어온다, 남긴다라고 하면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곁들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는 것으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이틀치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에서 이 만나가 하늘에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왜 이 거두는 거에 제한을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음 날을 위하여서 걱정하는지, 다음 날에도 하늘에서 떨어질 그 양식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네, 실패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낙제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썩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려고 나간 것이죠. 광야에 나갔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다음 날을 잇는 건데, 다음 날, 이어오는 다음 날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준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질도 예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는 너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한 거 다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준비하는 것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방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걸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예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죠. 참 옷을 어디에 거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옷을 벗고 소파에 앉지 않고 눕습니다. 앉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소파에 누워서 무얼 하죠? TV를 켭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틀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하고 살펴봅니다. 밀린 것들을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놀아달라고 애원하고 아내는 뭘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밥 다 차렸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밥 차렸다라는 것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자, 밥 거의 다 됐으니까 밥통 열어서 밥 푸고 흩어져 있는 의자들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이 반찬들을 꺼내서 나열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막 시킵니다. 심지어는 설거지까지 해달라고 시키는 거죠. 이때 이런 반응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은 아니고 자주 나옵니다. 밖에서 일하고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해야 너희들에게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일해야 내가 번 돈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문득 떠올라 버렸습니다. 내 가정은, 내 가정의 내일은 내가 지킨다. 아주 작은 예지만 제 생각을 점령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단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쌓아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자원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 없이는, 내가 주는 생명 없이는 너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선배님들도,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이 자원을 얻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자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이 자원을 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수단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시선이 멈추는 곳이 바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용할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얻은, 공급받은 이 자원들이 땅을 위하여서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된 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 주석가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양식을 성찬의 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을 이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적인 양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청빈한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석은 영적인 해석과 육적인 해석을 합치는 것입니다.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섯 번째 해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해석은 마틴 루터하고 그리고 칼빈이 했던 해석인데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식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책이 있는데 평범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소요리 문답,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양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따른다라고 하면 11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을 넘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필요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회적인 그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과 문화,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법치국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사회제도,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호품들도 이 양식에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양식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불법이 자행되는 국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 양식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겪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양식이 충족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소외를 강요하는 이 사회 현상들, 일용할 양식이 충족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왜 양식이 충족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 양식이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맥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에게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 염려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예수님도 고뇌하셨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어둠과 슬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죠. 거기에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자연을 보게 하십니다. 자연에 있는 새를 보게 하시고 들에 피어난 백합화를 보게 하십니다. 갈릴리 언덕 대기 속에 있는 정말 여유를 즐기며 살아있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우리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에 피어있는 수만 가지 종류의 꽃을 보게 하십니다. 연약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염려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 것, 결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풍족하진 않지만 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 내일을 위한, 내일을 생각하는 그 염려가 그 양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자연을 보게 하시는 것, 하늘에 나는 새를 보게 하시는 것,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현대사회 물질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내면에, 내 마음속에 내가 버는 돈, 내 남편이 벌어온 돈, 내 부모로부터 받은 돈, 유산,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쌀이 넉넉하게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활기와 그리고 흥분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4편은 창조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복잡한 인류 문명 가운데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포로 시기까지 이 시편 104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4편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보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 주께서 주신 즉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물질 세상, 물질 세계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내린 결론입니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보았을 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맞다면 창조물, 나무와 바다, 새와 동물에게 이러한 사실이 해당된다면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 이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워가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거대 담론, 하나님의 선교의 이 거대 담론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원문을 보면 두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좀 더 멀게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일어났죠. 그때 궁핍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해서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원과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갖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원들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이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이교도들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굶주려가고 있는 이웃들의 형편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넘치게 소비하거나 아니면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이웃들의 굶주림을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지구 어디에서든지 모든 인류가 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간다운 식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11절 이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용할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가오는 날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가오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왜 이 양식에 충족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한 이 미래 때문에 생겨나는 이 염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지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양식이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가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을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나겠습니다.